오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에 비하면 좋아하는 축에도 못 끼지만 종종 영화 얘기를 하는 것은 영화를 좋아하거나 많이 봐서라기보다는 영화가 주는 그 관점, 그 이미지 그런 관점 뷰로 역사를 바라보고 이제 삶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크게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구약이 올드 테스트먼트 전반부이고 신약이 뉴 테스트먼트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라기는 이제 전반부의 마지막 책이죠.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가 말라기에서 이제 전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빛이 있었고 에너지가 있었고 생명이 있었고 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생겨나고 가정이 생기고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아름답고 완벽한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죄가 틈타기 시작했고 창조주와 인간 관계를 깨뜨렸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역과 그로 인한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이 처음으로 선포되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죄와 엄청난 반역의 그 자리에서 뱀에게 심판을 경고하신 그 자리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모든 영향을 다 밟아 이기시고 구원하실 그 예언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 이후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 압축 파일이 풀어지고 또 연결되고 하는 이야기가 구약 전체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 성경의 전반부의 이야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구약 이야기의 마지막 컷이 이제 말라기인데 말라기는 네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듣는데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말라기 이야기는 구약 전체 요약이고 신약으로 연결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후편 이야기의 강력한 예고편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의 눈과 입을 통해서 그 시대를 고찰했던 메시아의 그 출현을 예고했던 그 예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의 시대는 모든 게 좀 무너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첫 번째로 볼 때 예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빨리 이렇게 빨리 무너지면 안 되는 시대였어요. 예레미야의 시대 때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있었고 다니엘의 시대 때는 강제 이주를 당해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로 이루고 있었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되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제 고토로 회복이 되면서 이제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재건되고 수문 앞 워터게이트 앞에서 이렇게 부흥회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부흥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 느헤미야의 그 끝자락에 연결된 말라기의 시대 때 이미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배가 참 멋지게 세워지고 계속 영광스럽게 세워져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제 우리 문제 보면 이제 첫 번째 섹션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다니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고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그 이름의 영광을 온 세계에 전파하고 죄인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 중보자의 역할인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멸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잔에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린다.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린다. 어떤 떡이 더러운 떡일까요? 뭐 땅에 떨어져서 흥부든 떡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떡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아주 순전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방식으로 준비된 그런 떡을 말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준비해서 그냥 때 되니까 옛다 드십시오 그러고 갖다 바친 그런 그 중심이 순전하지 못한 그런 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이기심으로 타인을 짓누르고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준비된, 어쩌면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짜라내서 고물을 만들었을지도 모를 그런 떡 말입니다. 그런 떡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떡을 더러운 떡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정말 이 제사장들이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알면서 반항하는 것일까요? 정말 이게 더러운 떡인지 모르고 물어보는 것일까요? 아니 뭐 이 정도면 뭐 대충 드시지 뭐 이렇게 뭐라 그러시. 하여튼 이게 저는 어젯밤에 생각해 보니까 둘 다 문제예요. 이거를 이게 더러운 줄 몰라도 문제고 더러운 줄 알아도 문제고, 하여튼 이 제사장들의 반응, 이 대응은 너무나 불손합니다. 제사장들이 이런 수준에 있다면, 제사를 향한 제사장들의 마음이 이런 수준에 있다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런 수준에 있다면 백성들의 수준은 어떨까요? 이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제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수준을 넘을 수가 없어요. 넘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수준이 그 시대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사장이 잘하면 백성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게 제일 좋은 그림일 겁니다. 제사장이 잘하고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백성들, 그게 제일 좋은 그림인데, 제사장은 잘 못하는데 백성들은 막 찰떡같이 이렇게 잘할 수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못해도 제사장이라도 잘하고 있으면 뭔가 회복의 희망은 있는데, 제사장이 못하고 있으면 뭐 어디서 희망을 얻겠습니까? 이 제사가 어떤 영광인지,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제사장한테 그걸 맡겼는데 제사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법을 잘 알고 있고 신명기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뭐 이들은 더 잘 알고 있겠죠. 레위기법 정도는 제사장들하고 외우고 있을 테니까요. 흠 없고 정결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양이 이렇게 왔는데 눈 먼 양인지 또리또리한 양인지 보면 알죠. 아는데도 눈 먼 양을 고른 거잖아요. 저는 양, 병든 양 고른 거잖아요. 그것을 대충 그냥 째가지고 대충 바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실수가 아니에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병든 것, 저는 것, 애꾸는 이런 것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대충 바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바쳐봐라. 칭찬받겠냐? 아니면 한바탕 하겠냐? 그런데 나에게 그런 거 가져오냐? 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드시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그 언약 관계의 지속적인 회복,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제물들을 바치면, 그게 이제 번제는 다 태워 바치지만 화목 제물이나 다른 것들은 또 같이 나누잖아요. 화목제를 나누는 거고, 또 어떤 부분은 뒷다리는 제사장 주고, 이렇게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모든 공동체가 풍성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태워 바치는 거는 뭐 더 제일 안 좋은 걸 태워 바쳤을지 몰라요. 같이 나누는 것도 풍성한 걸 좋은 걸 나눠야 되는데 내 먹을 거 아닌데 이러면서 그냥 안 좋은 거 대충 이게 바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뿐 아니라 서로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마음도 지금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다 하는 거죠. 제사장의 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멀었고 병들었고 더러운 상태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런 걸 골라오고 그런 걸 또 가져오고 그 안에 무슨 모종의 딜 관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총체적으로 예배가 무너지면서 모든 관계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겨운 제사를 너희들이 드리느니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 걸어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귀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는데 어느 백성이 제사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내 자녀가 또록또록하게 예배 잘 드리게 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기적을 바라야 됩니다. 로또 정도의 기적을 바라야 됩니다. 내가 가정의 제사장이잖아요. 부모가 부모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것을 보고 따라가게 하는 것이 가장 맞는 방식이지 나는 못하는데 너는 똑바로 해라 이것은 어렵습니다. 말라기 시대 때 제사장이 안 된 것 백성들 보고 하라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말라기 시대는 제사장이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둘째로는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제사가 무너지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이어지는 현상이 가정의 언약 관계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그 결탁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와 같다. 그죠? 그렇게 계속 이미지적으로 연결해 주고 있죠. 그래서 가정생활은 마치 신앙생활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한 분 배우자를 섬기는 거죠. 그렇게 서로 헌신하고 피차에 복종하며 서로 상호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기면서 그 안에서 모든 생명의 복과 형통의 복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 그 형통의 관계가 은혜의 그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고통과 아주 고난과 쓴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어떤 일이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입니다. 이들이 이제 고토로 회복이 되었는데 여전히 경제가 어렵고 여전히 그들이 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하나 새로운 어떤 좋은 돌파구를 찾게 되었는데 그것이 국제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르시아와 바벨론 있을 때 경험하지 않았냐. 그렇게 좀 글로벌한 그런 여인들을 만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결혼하게 된 거죠. 그것이 아주 심각한 자충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었어요. 좀 그냥 삼손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삼손 나실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사사였는데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서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여자만 골라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블레셋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면 나중에 장인 장모 집에는 어떻게 갈 것이며 그 모여놓으면 다 적국인데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 수 없음이 너무 분명할 텐데 그냥 그 순간에 나오는 호르몬으로 그냥 호르몬 드리븐 라이프를 막 사는 거죠. 예? 성경이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퍼퍼스 드리븐 라이프 그 책이 아주 세간 히트를 했는데 이거 호르몬이 움직이는 대로 막 집에서 사춘기 아이들을 키워보면 이제 이렇게 호르몬을 좀 이렇게 절제하다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좀 실수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제가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좀 엄마에게 실수했던 기억들이 좀 났어요. 그 비슷한 모습들을 요즘 조금 보고 있고 너무 달. 그러면서 예전 제 모습도 좀 지나가고 어머니한테 또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전화 한 번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여 년 전을 기억해 보면 어머니가 가끔씩 막 전화로 막 얘기하시다가 아 내가 막 갱년기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기억도 좀 나고요. 막 그런 조금 이렇게 조절이 힘든 시절이 인생에 잠깐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삼손은 평생에 호르몬 드리븐 라이프를 살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스라엘 리더인데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통해서 국제화를 맛본 남자들이 이제 국제 결혼을 하려다가 신앙의 혼합화가 생기면서 가정이 무너지게 되죠. 그 다음 세대에 언어가 전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언약도 전수되지 않고 그 다음 때는 완전히 단절되어버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몇백 년 동안의 전통을 잘 이어와도 요거 단절되는 데는 한 세대거든요. 한 고리만 딱 떨어지면 그 다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예? 무서운 그런 사실 지금 유럽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도 이제 수백 년 이어왔는데 한두 고리 떨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참 전 세계적인 선교학회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도 세계가 놀랄 만한 그런 엄청난 그런 선교의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는데 이게 수십 세대가 아니에요. 그죠? 단 몇 세대란 말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뭐 우리 뭐 할머니 위에 할머니 이 정도 올라가면 다예요. 거기서부터 겨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몇 세대밖에 안 됐는데 이거 떨어지는 데는 그냥 단 한 고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모멘텀에 와 있다. 우리 이어온 선어 고리를 반드시 다음 세대에 이어줘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여호와께서 증인 되신 그 언약 관계를 이제 깨고 세계화를 위해서 이제 조강지처를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맞이한 조강지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하면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물에 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자의 눈물 때문에 내가 네 앞길을 막겠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너희 손에서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 앞에 그렇게 쏟아내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억울함을 여호와께 토로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렇게 만들고 나서 여호와께 제사하는 것은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봉헌물을 막 바치고 심지어 다 병든 거 바치는 난 조금 예쁜 거 바쳤다 그래서 그걸 받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이렇게 피눈물 흘리게 하고 있으면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린 것 때문에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 오다가 역류해서 막 돌아가 버리고 형통이 막 오다가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백성의 가정이 이 모양이 된 것은 제사장 가정이 엉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사장의 가문에서 그 막 호론 사람, 뭐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막 사돈 관계를 막 맺고 있고 막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제사장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도덕과 윤리의 역치가 점점 이렇게 낮아지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하게 되죠. 결국은 그 핵심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돈이에요, 돈. 그 돈 때문에, 안 해야 될 그런 결혼 관계들을 막 갖게 되고, 안 해야 될 성전의 성소의 자리를 내주고 하는 이상한 일들이 돈 때문에 다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세속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세속주의의 핵심은 돈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아주 강력해요. 성도의 신앙생활에도 가장 강력한 대적이고, 심지어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도 가장 강력한 대적이에요. 이것을 정말 지혜롭게, 정말 은혜롭게, 정말 성령 충만하게 기준을 세우고 이것을 돌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가정도 건강해야 되고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의 가정들이 건강해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할 말이 있고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느 개척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몇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역 소개도 좀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목사님 사역의 어떤 비전과 또 이렇게 계획을 어떻게 좀 세우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주 독특한 계획을 얘기하셨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많이 얘기하고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 된다. 그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확실하죠.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잘 살자 이런 얘기를 하겠대요. 그래서 목회 계획은 우리가 잘하자, 막 우리부터 잘하자, 나나 잘하자 이제 그걸 목표로 세웠대요. 그래서 그렇게 잘하면서 그걸 그냥 보여주자. 개척교회 이제 몇 가정 모여서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보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걸 보여주는 게 다음 세대를 위한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그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아이들의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멋진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부부가 깊어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공동체 무너지는 모습은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바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8절을 3장 8절을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에 가서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에 가서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서포트하고 성전을 세우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고아와 가부를 구제하고 살리는 그런 일들을 그 헌물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없으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밭으로 들로 막 산으로 일하러 막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나가고 성전은 막 황폐해지고 거미줄 치고 막 흔들리는데 보수할 돈이 없고 고아와 가부들은 여전히 더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땅히 해야 할 주의 것이란 말이 하나님의 그 형통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 저수지를 함께 채우는 것인데 그 근원이 막 마름으로 해서 그것은 함께 공동체가 서로 유익을 얻게 되는 방식인데 그 통로인데 그것이 무너지면서 공동체가 함께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개인과 개인의 신앙과 가정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공동체의 책임과 윤리 이런 것도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 3장 11절 우리 말라기 제일 유명한 말씀인데 이게 십일조를 많이 하면 개인적으로 복받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그런 개인적인 게 아니라 지금 말라기 시대에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드리면서 그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계속하여 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일조의 정신, 함께 공동체 세워가는 그 정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무너질 때 모든 게 무너진다는 것을 이제 반대로 표현해 주는 거죠. 이것을 드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붓겠다 하신 말씀이 이것이 없어질 때, 이것이 말라버릴 때 우리가 총체적인 고난과 그 빈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시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 성령 오신 이후에는 계속하여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lready and not yet,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혁주의 그 모토인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고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종말 시대를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종말이고 성령 시대이고 교회 시대인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게 되어 있어요. 뉴스를 보면 답답한 것밖에 없고 다 무너질 것 같고 다 터질 것 같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당연합니다. 개인적인 윤리도 그렇고 공동체의 윤리도 점점 더 안 좋아져 갈 거예요.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길이 없어요. 성경도 별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인가?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시대는 어두워가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 시대에 세웠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선지자적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와 교회를 말씀을 이렇게 대변해서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다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시대의 선지자들 같아요. 그런 정도의 소수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도 하나님 사람들은 더 빛나게 더 영광스럽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경고했던 말라기 선지자처럼 또 말라기 선지자가 예고했던 엘리야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나타났던 그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에도 그렇게 우리가 말라기처럼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3장 16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 시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그 세상 사람들과 달랐을 겁니다. 교만하고 남을 짓누르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언어를 사용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들을, 그 언어들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했대요. 마치 영화의 시나리오의 대사를 쓰는 것처럼 그것을 아주 명장면, 명대사 이렇게 담아가지고 지금 하늘나라 유튜브에 계속 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짧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 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멘트를 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고 기록되고 상영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명대사들, 그런 불세출의 그런 명장면들을 연출하시는 우리 명배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이다. 4장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무섭죠?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세요.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 시계가 돌아가는 데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그런 시계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지막에 완성시키실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는 거죠. 4장 2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날에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전에 보여드렸던 주일날 보여드렸던 그 송아지가 기뻐 뛰는 그 영상 기억나십니까? 평생토록 그 1미터도 안 되는 그 좁은 데 갇혀 있다가 그 빗장이 풀려지고 문이 열릴 때 그 풀밭을 미친 듯이 뛰는 그 송아지의 영상들 말이죠. 그 풀에 막 얼굴을 비비면서 눈물 흘리는 그 소의 모습처럼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여호와의 날에 기뻐 뛰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그날은 하여튼 뛰는 날입니다. 심판받으면 뜨거워서 뛰고 구원받으면 기뻐서 뛰고 어디서 어떻게 뛰고 있을지를 소망 가운데 마음에 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게 행했던 자들은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경외함에 또 축복함에 언어를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인가? 엘리야는 말씀드렸죠.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오기 400년 전인데 공의로운 태양 예수님이에요. 그 공의로운 태양이 오시기 전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킬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 엘리야가 엘리야의 외모와 엘리야의 영성을 닮은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메고 풀 그런 능력도 없는 미천한 자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세례요한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영성으로 Already and not yet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가 오실 예수님을 두고 하는 예고편이고, 이제 오늘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예고편을 우리 함께 찍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의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이 100 시리즈의 오늘 35번째 시간인데요, 사실은 50번째예요 처음에 15개가 창세기인데 창세기를 스킵하고 출애굽기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50번째고 다음 주가 51번째니까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신약 50개 이야기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사실 구약의 모든 흐름을 가지고 이 말라기 이야기를 듣고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약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길지만, 그래서 50개 하기 너무 길어서 제가 35개를 작년부터 해왔는데 거의 1년을 해온 거예요. 중간에 뭐 빼고 뭐 빼고 35번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복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복음을 예고하신 거예요. 다음 주에, 다음 주 미리 읽어오기 본문이 어딜까요?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러려고 그랬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될 건데, 예수님 오시는 사건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로 보겠습니다. 그것도 꼭 잘 살펴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창세기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영광스러운 페이지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복음입니다. 우리 손에 복음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복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공동체가 되어서 복음을 갈급해하는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이 지역에 우리 정말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는 세례요한의 공동체 되시기를, 그런 복음의 전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라기의 그 눈과 그 마음으로, 그 입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또 보고 품으며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부르고 있는 시대, 그렇게 세례요한을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또 선포하는 광야에서 그 회개와 천국의 도래를 외치는 세례요한의 공동체 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